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동남아시아 국가들의 인권 문제가 여전히 심각하다고 국제인권단체인 Amnesty International이 밝혔습니다. 이 단체는 오늘 발표한 연례 인권 보고서에서 아시아 태평양 지역 국가들의 인권 유린 실태에 대해 경고했습니다. 보고서는 미얀마의 경우 지난해 초 민주적으로 선출된 정부 출범에도 불구하고 인권 상황이 오히려 퇴보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캄보디아는 내년 선거가 가까워지면서 표현과 결사, 평화적 집회에 대한 정부 탄압이 심해지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말레이시아 역시 표현과 평화적 집회, 결사의 자유를 단속하는 사례가 계속 목격된다고 Amnesty International은 밝혔습니다. 보고서는 이 밖에 태국 군부는 연설이나 시위를 통한 평화적 반정부 운동을 금지하고 있으며 베트남에서는 교도소 수감자들이 고문을 당하고 있고 인도네시아에서는 불법 살인과 과도하고 불필요한 공권력이 자행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말레이시아 경찰이 북한 외교관을 포함한 두 명의 북한 국적자를 김정남 씨 살해 사건의 추가 용의자로 지목했습니다. 칼리드 아부바카르 말레이시아 경찰청장은 오늘 기자회견에서 말레이시아 주재 북한 외교관 한 명과 고려항공 직원 한 명이 이번 사건에 연루됐다며 북한 대사관 측에 협조를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칼리드 청장이 공개한 새로운 용의자는 북한 대사관 2등 서기관인 현광성과 고려항공 직원 김우길입니다. 이로써 이번 사건의 북한 국적 용의자는 이미 체포된 리정철을 포함해 북한으로 달아난 것으로 추정되는 리지현과 홍송학, 오종길, 리제남, 그리고 말레이시아에 남아있는 것으로 알려진 리지우까지 모두 8명으로 늘었습니다. 중국이 남중국해 내 인공섬들의 장거리 지대공 미사일 경납고로 보이는 20여 개 구조물 건설을 거의 완료했다고 미국 관리들이 밝혔습니다. 미국 관리들은 중국이 이미 군사용 활주로를 건설한 스프레틀리 군도내 수비와 미스치프, 피어리 크로스 환초에 접이식 지붕을 가진 콘크리트 구조물을 건설했다며 이는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미 국방부 대변인은 미국은 계속해서 남중국해의 비군사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모든 영유권 분쟁 당사국들의 국제법을 준수하도록 촉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 듣고 계십니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이스라엘 총리로는 처음으로 호주를 방문했습니다. 네타냐후 총리는 오늘 말콤 턴불 호주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고 첨단 기술과 항공 서비스 등에 관한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두 정상은 또 사이버 안보와 혁신, 과학 분야 등에서 협력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네타냐후 총리는 정상회담 뒤 공동 기자회견에서 호주 정부가 반이스라엘적 결의안에 관한 유엔의 위선을 용기 있게 지적했다며 높이 평가했습니다. 턴불 총리는 호주 신문에 게재한 기고문에서 호주 정부는 최근 유엔 안보리가 채택한 것과 같은 이스라엘을 일방적으로 비난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지지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터키 당국이 오늘 이스탄불에서 대대적인 단속을 벌여 이슬람 순위파 무장조직 ISIL 용의자 35명을 체포했다고 현지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경찰은 이날 이스탄불 내 41개 장소에 대해 동시 기습작전을 전개했으며 ISIL 관련 문서들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ISIL은 새해 첫날 이스탄불의 한 야간업소에 총기를 난사해 주로 외국인 등 39명을 숨지게 했습니다. 이에 따라 터키 당국은 터키 내 ISIL 조직망을 소탕하기 위한 집중 단속을 벌였습니다. 한국 여성들의 평균 기대수명이 91세로 세계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세계보건기구와 영국 임페리얼 대학이 35개 선진국들의 기대수명을 분석한 결과 한국 여성들의 평균 기대수명은 91세였으며 한국 남성들의 기대수명도 84세로 세계 최고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한국 여성들에 이어 프랑스와 일본, 스페인, 스위스 여성들의 기대수명이 88세로 역시 높은 축에 속했습니다. VOA 세계 뉴스 천일규였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형주입니다. 2월 22일 수요일 VOA 뉴스 투데이 3부 시작합니다. 먼저 이 시간 주요 소식입니다. 북한 김정은 위원장의 이복형 김정남 살해 사건을 수사 중인 말레이시아 경찰이 외교관과 고려항공 직원 등 북한 국적자 2명을 추가 용의자로 지목했습니다.
attached to the North Korean embassy. And the other one,
크리스틴 워머스 전 미 국방부 차관은 대북 선제 타격을 이론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지만 높은 위험성이 뒤따르는 선택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김정남 암살 사건 이후 백악관 인터넷 청원 사이트에 북한을 다시 테러 지원국으로 지정해야 한다는 서명 운동이 시작됐습니다. 평양은 내일 대체로 맑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영하 4도, 낮 기온은 1도입니다. 해상에도 구름이 끼는 가운데 동해북부 먼 바다에는 눈이나 비가 내리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북부 2에서 4m, 서해북부는 1에서 3m 사이가 예상됩니다. 첫 소식입니다. 말레이시아 경찰이 북한 외교관을 포함한 2명의 북한 국적자를 김정남 살해 사건의 추가 용의자로 지목했습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이복형 김정남 암살이 북한 정권의 소행일 가능성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함지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Attached to the North Korean embassy and the other one a staff of North Korean airline. So we have
말레이시아 경찰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이복형, 김정남 씨 살해 용의자를 추가로 공개했습니다. 칼리드 아부 바카르 말레이시아 경찰청장은 22일 기자회견에서 말레이시아 주재 북한 대사관 외교관 한 명과 고려항공 직원 한 명이 이번 사건에 연루됐다며 북한 대사관 측에 협조를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칼리드 청장이 공개한 새 용의자는 북한 대사관 2등 서기관인 현광성과 고려항공 직원 김우길입니다. 이들은 앞서 지난 19일 사진만 공개됐었습니다. 이로써 이번 사건의 북한 국적 용의자는 이미 체포된 리정철을 포함해 북한으로 달아난 것으로 추정되는 리지현과 홍송학, 오종길, 리제남, 그리고 말레이시아에 남아있는 것으로 알려진 리지우까지 모두 8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칼리드 청장은 북한 당국에 리지현 등 4명의 송환을 요구한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말레이시아 경찰은 베트남 여성 도안티 흐엉과 인도네시아 국적자인 시티 아이샤, 아이샤의 남자친구인 말레이시아 국적자를 체포한 바 있습니다. 이 중 말레이시아 남성은 이날 중 풀려날 것이라고 칼리드 청장은 밝혔습니다. 칼리드 청장에 따르면 이번 사건에 가담한 여성 용의자들은 남성 용의자들이 맨손에 발라준 독극물을 김정남 씨 얼굴에 문지르는 방식으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당초 범행 방식으로 추정됐던 독침이나 독성 스프레이 분사와는 다른 것입니다. 칼리드 청장은 CCTV를 보면 이들이 두 손을 들고 화장실 쪽으로 간다면서 여성 용의자들이 독성에 대해 잘 알고 있어 이를 빨리 씻으려 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장난으로 생각하고 범행에 동참했다는 이들의 주장은 전혀 말이 되질 않는다고 일축했습니다. 칼리드 청장은 또 아직까지 김정남 씨의 시신 인도를 요청하거나 신원 확인을 위해 DNA 샘플을 보내온 유족은 없다고 확인했습니다.
Those are all rumors. No such thing. Nobody, no family members has come over to identify.
특히 김정남 씨의 아들 김한솔 씨가 말레이시아에 입국했다는 일각의 주장은 소문일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칼리드 청장은 북한 대사관 측에 DNA 샘플을 다시 요청했다면서 신원 확인이 이뤄진 뒤 시신을 인도할 뜻을 내비쳤습니다. 말레이시아 경찰의 이날 발표로 이번 사건에 북한 당국이 개입했다는 정황은 점점 짙어지고 있지만 북한 측은 말레이시아 당국을 거듭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말레이시아 주재 북한 대사관은 이날 성명에서 말레이시아가 한국이나 외신의 근거 없는 주장에 영향을 받은 것이 아니라면 수사에 있어 북한을 존중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말레이 당국은 일반에 공개된 CCTV 영상과 여성 용의자들이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에 독을 발랐다는 망상에 근거해 수사해왔다고 주장하고 불합리하게 체포된 리정철과 무고한 베트남 인도네시아 여성들을 즉시 석방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김정남 씨의 사인이 자연사라는 기존의 주장을 되풀이했습니다. 북한이 말레이시아 정부와 경찰의 수사 발표를 비난하는 성명을 또다시 발표함에 따라 두 나라의 외교 갈등은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나짐 라작 말레이시아 총리는 지난주 성명을 냈던 강철 북한 대사의 행동에 대해 외교적으로 무례했다고 지적하면서 말레이시아 경찰의 수사 결과를 절대적으로 확신한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말레이시아 외교부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 지난 20일 강 대사를 초치하는 한편 평양에 주재하고 있는 자국 대사를 소환했습니다. BOA 뉴스 함지아입니다.
한국의 한 탈북민단체는 김정남 암살 사건을 계기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국제형사재판소 ICC 제소를 다시 촉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김정남 암살 사건이 ICC의 관할 범죄에 해당되지 않아 제소는 사실상 어렵다고 내다봤습니다. 서울에서 한상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 전략센터 강철환 대표는 김정남이 북한 암살 범죄의 상징적인 피해자라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국제형사재판소 ICC 제소를 다시 촉구할 것이라고 22일 밝혔습니다. 강철환 대표는 북한 주민의 인권 유린도 중요하지만 해외에서 벌어지고 있는 북한의 테러 문제도 시급하다며 북한 바깥에서 피해를 본 북한 사람들의 사례를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자행됐던 북한의 이런 테러 납치 이런 만행들이 김정남 사건을 계기로 뭐 이한영 사건이나 또 뭐 아웅산 테러 뭐 여러 가지 사건에 대해서 북한의 해외 테러가 이제 담겨 있는 범죄 정말 아주 이제 인간이 해서는 안 될 그런 범죄이기 때문에 충분히 추가 조사를 해서 고발할 수 있는 여건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강철환 대표는 이에 앞서 지난 13일 네덜란드 헤이그에 있는 국제형사재판소를 방문해 장성택과 연관된 사람들이 집산 학살됐다며 김정은 위원장의 제소를 촉구했습니다. 하지만 김정남 암살과 관련해 김정은 위원장을 ICC에 제소하는 건 사실상 어렵다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입니다. 아산정책연구원 이기범 박사는 김정남 암살이 국제형사재판소가 다룰 수 있는 네 가지 범죄, 즉 대량 학살, 반인도 범죄, 전쟁 범죄, 침략 등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제소는 어렵다고 내다봤습니다.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의 김태훈 변호사도 관할권 문제가 존재하기 때문에 김정은 위원장에 대한 ICC 제소 문제는 김정남 암살 사건 발생 이전과 달라지는 게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국제형사재판소의 특정 인사를 회부하기 위해선 관할권이 있어야 하지만 가해자의 국적인 북한과 사건 발생 장소인 말레이시아 모두 국제형사재판소 당사국이 아닙니다. 국제형사재판소의 토대가 되는 로마 협약은 ICC 관할권 요건으로 범죄가 당사국의 영토 안에서 발생할 경우 범죄 혐의자가 당사국 국적자인 경우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김태훈 변호사의 설명입니다.
로마 협약의 당사국이라든가 또는 ICC 검사가 하든가 유엔 안보리에서 회부를 하든가 그래야 되거든요. 유엔 안보리가 회부를 안 하면은 로마 협약의 당사국이 해야 되는데 범죄 발생지는 이제 말레이시아인데.
다만 시야를 김정남 암살 사건을 포함한 김정은 정권의 자국민 대상 각종 인권 침해 행위와 범죄로 넓힌다면 제소가 아예 불가능한 건 아니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사건 발생 장소와 범죄 혐의자 국적 등이 ICC 회원국이 아니더라도 유엔 안보리가 해당 사건을 ICC에 회부하도록 결정하면 ICC가 나설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중국과 러시아가 김정남 암살 사건을 ICC에 회부하는 데 동의할 가능성이 작다는 문제가 뒤따릅니다. 이미 유엔이 총회 결의를 통해 안보리가 북한 인권 상황을 ICC에 회부하도록 독려하고 있지만 중국 등 일부 안보리 상임이사국의 반대가 이어지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전문가들은 이번 김정남 암살 사건이 북한 정권의 반인도적 성향을 고스란히 드러낸 만큼 북한 인권 결의에 반영된 국제 여론은 더욱 고조될 것이며 중국과 러시아에도 큰 압박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한상미입니다.
인도네시아에 있는 북한 식당 관계자들이 간첩 혐의로 현지 경찰의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자카르타 포스트 신문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국립경찰은 지난 19일 자국 외교부와 함께 수도 자카르타의 북한 식당에 대한 조사에 착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싱가포르의 한 언론은 지난 16일 북한 정찰총국 소속 공작원들이 자카르타 소재 북한 식당을 활동 근거지로 활용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또 인도네시아 내 섬유와 건설 사업을 운영했으며 마약 밀매까지 시도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인도네시아 국립경찰 대변인은 먼저 그들의 사업체와 소유주에 대해 알아볼 것이라면서 외국인 소유의 사업체는 현지인과 다른 규제를 적용받는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3일 말레이시아에서 발생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이복형 김정남 살해 사건에는 인도네시아 여성 시티 아이시아가 용의자로 체포된 상태입니다. 여론조사 전문회사인 미국 갤럽의 조사 결과 북한이 미국인들에게 호감도가 가장 낮은 나라로 조사됐습니다. 미국인들이 가장 좋게 생각하는 나라는 캐나다였습니다. 김정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갤럽이 21개 나라에 대한 미국인들의 선호도를 조사한 결과 북한이 최하위를 차지했습니다. 이달 초 미 전역에서 18세 이상 미국인 1,03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갤럽의 조사 결과 북한은 선호도에서 11%에 그친 반면 좋아하지 않는다는 비율은 86%에 달했습니다. 조사 대상국 가운데 선호도가 가장 높은 나라는 캐나다로 선호도 92%를 기록했습니다. 이어 영국이 91%로 2위, 일본이 85%로 3위, 그리고 프랑스와 독일이 뒤를 이었습니다. 북한은 이라크, 아프가니스탄, 시리아, 이란과 함께 미국인들의 선호도가 가장 떨어지는 국가군에 포함됐습니다. 이들 5개 나라에 대한 호감도는 평균 20%가 안 되고 비호감도는 70%가 넘습니다. 특히 이란은 비호감도에서 86%로 북한과 동률을 기록했습니다. 북한에 대한 미국인들의 선호도는 지난 2000년과 2002년 사이 좋아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2002년 당시 조지 W. 부시 대통령이 북한을 악의 축으로 지목하며 한반도 상황이 악화한 것을 반영한 듯 2003년 이후 지금까지 거의 최하위에 머물고 있습니다. 바락 오바마 행정부 시절 미국과 관계가 나빠진 러시아는 사우디아라비아와 팔레스타인 자치정부와 함께 선호도가 떨어지는 나라에 속했습니다. 한편 미국인들은 중국에 대해서는 복합적인 감정을 나타냈습니다. 중국은 쿠바, 이집트와 함께 선호도는 50% 수준, 그리고 비선호도는 40%대인 국가군에 들어갔습니다. 인도와 타이완, 이스라엘 등은 미국인들이 비교적 선호하는 부류에 포함됐습니다. 갤럽은 이번 여론조사 결과가 조사 대상국과 미국 사이의 외교 관계뿐만 아니라 문화적 관계도 반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BOA 뉴스 김정우입니다.
미 하원이 북한을 테러 지원국으로 재지정해야 한다는 인터넷 청원 운동이 시작됐습니다. 백악관 인터넷 청원 사이트인 위더피플에서 20일부터 서명을 받기 시작한 이 청원 운동은 최근 북한 지도자 이복형 암살 사건이 북한을 테러 지원국으로 다시 지정해야 할 분명한 이유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북한은 세계 최악의 인권 국가고 북한의 도발은 국제법과 국제안보의 한도를 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무모한 테러 행동을 저지하고 북한의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을 중단시키기 위해 하원 의원들이 북한을 테러 지원국 명단에 다시 포함시키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청원 운동은 3월 22일까지 계속되며 서명자가 10만 명을 넘으면 백악관의 답변을 들을 수 있습니다. 북한은 지난 1988년 1월 처음으로 미국의 테러 지원국 명단에 올랐다가 지난 2008년 명단에서 제외됐습니다. 미국의 전직 국방관리들이 대북 선제 타격론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밝혔습니다. 북한의 핵과 대륙간 탄도미사일 기술의 완성도에는 의문을 제기했지만 문제 해결의 시급성에는 인식을 같이 했습니다. 함지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크리스틴 워머스 전 미 국방부 차관은 17일 VOA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대북 선제 타격이 어떤 결과로 이어질지 불확실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In theory, we could adopt a posture of preventative, you know, strike where we basically
워머스 전 차관은 이론적으로는 북한이 대륙간 탄도 미사일 ICBM을 발사대에 세울 경우 미국이 발사대에 있는 미사일을 타격하거나 발사된 미사일을 격추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이론적으로는 그 밖에 다른 군사적 선택도 생각해 볼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나 이런 이론들은 잠재적인 높은 위험성에 노출되는 중대한 단점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매력적이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워머스 전 차관은 그 예로 ICBM을 예방적 선제 조치로 파괴할 순 있지만 김정은 정권이 또 다른 ICBM을 보유했을 경우 달라진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북한이 보유한 것으로 추정되는 수백 수천 개의 중단거리 미사일이 서울에 쏟아질 수 있다는 점도 위험 요소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윌리엄 펠론 전 미 태평양 사령관 역시 트럼프 행정부가 군사적 조치를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부정적인 견해를 밝혔습니다.
No idea. I wouldn't go down that road. What I see is there a sense that they...
트럼프 행정부가 그런 조치를 고려할지에 대해선 잘 모르지만 자신이라면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라는 겁니다. 펠론 전 사령관은 다만 북한의 핵과 미사일 능력이 미국을 겨냥하고 있기 때문에 트럼프 행정부가 이를 염두에 두고 문제 해결에 나설 것을 조언했습니다. 군사적 조치까지는 아니더라도 북한 문제 해결의 시급성만큼은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펠론 전 사령관은 북한이 중단거리는 물론 장거리 탄도미사일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있는 것이 지역은 물론 미국에도 잠재적인 불안 요소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나 북한이 공언한 것과 달리 실제로 무기의 역량을 갖추지 못했던 사례가 많았다는 점을 상기시키면서 북한이 실제로 핵과 ICBM 기술 역량을 보유했는지 여부에 대해선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워머스 전 차관도 북한이 ICBM이나 핵탄두 소형화 능력을 갖췄는지 여부는 불확실하다고 말했습니다.
Whether they actually have the capability now, we have to plan and develop our military plans as if that.
그러나 미국의 입장에선 북한이 이런 능력을 갖췄을 것이라는 전제 아래 군사적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는 설명입니다. 워머스 전 차관은 최악의 시나리오를 가정해야 북한이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통해 미국의 핵 공격 능력을 갖췄을 때에도 제대로 대처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워머스 전 차관은 특히 북한이 아직 이런 능력을 갖추지 못했다 하더라도 관련 무기 체계를 완성하고 이를 배치하기까지 시간이 생각보다 빠를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BOA 뉴스 함재아입니다.
북한이 김정일 국방위원장 사망 직후 군에 대한 광범위하고 치밀한 사찰을 단행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당시 수집된 사찰 자료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군 간부에 대한 숙청의 근거 자료로 활용했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서울에서 김환용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국 내 북한 민주화운동 단체인 조선개혁개방위원회는 김정일 국방위원장 사망 직후 북한군 내부에서 벌어진 정밀 사찰 자료를 입수해 22일 공개했습니다. 이 자료는 림종환 3군단 사령부 정치위원이 3군단 남포교도사단의 사단장과 사단정치위원, 포병연대 보위부장, 조직부장, 연대참모장, 대대정치지도원, 화학중대장, 무선소대장 등 소속 장성과 장교들을 사찰한 기록을 담아 보고서 형태로 만들어졌습니다. 보고서 작성 시점은 2012년 2월로 돼 있고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사망한 이틀 뒤인 2011년 12월 19일부터 25일까지 군 간부들의 일거수일투족을 표정과 말투까지 집중 감시한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한국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조한범 박사입니다.
군단 정치 지도위원이 사단에까지 파견이 돼서 사단장에서부터 소대장까지 또 사단의 정치 지도위원까지 김정일 사망 이후에 약 일주일 동안 반응이죠. 표정, 말투, 그다음에 그때 행적들을 세세히 기록한 보고서를 제출을 했고요.
자료에 따르면 사단장 강용모는 2011년 12월 19일 12시 군부대 군인회관에서 지휘부 군관, 군인, 종업원들과 함께 김정일 국방위원장 사망 관련 특별 방송을 듣고 사무실에 내려와 눈물을 흘리면서 창밖을 바라보다가 조직부장이 들어오는 것을 보고 목 놓아 울면서 뜻밖의 대국상을 당하고 보니 죄책감이 많아진다고 말했습니다. 또 한 분뿐인 김정은 동지를 잘 모셔야 한다고도 덧붙였다고 기록돼 있습니다. 포병연대 보위부장 강명선도 12월 19일 12시 군관, 군인들과 함께 TV로 중대 보도를 시청하고 밖에 나와 먼 하늘을 바라보며 오랫동안 울었다고 적혀 있습니다. 연대참모장 강태환은 초상화를 우러러보며 작전 상급 참모가 사무실에 들어온 것도 모르고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고 기술돼 있습니다. 또 다른 연대참모장 허동성에 대해선 12월 25일 13시 연대지휘부 청사로부터 식당으로 가면서 콧노래를 불렀다며 밥 먹는 칸에 있던 연대장과 연대 정치위원을 비롯한 지휘부 군관들이 무엇이 좋아 콧노래를 부르느냐 정상적인 사고가 아닌 것 같다고 면박을 당한 사실을 적었습니다. 통일연구원 조한범 박사는 이 자료가 정규군이 아닌 향토부대 성격의 교도사단을 대상으로 한 사찰 자료라는 점에서 북한이 모든 정규부대에서 같은 사찰을 벌였을 가능성이 높다고 관측했습니다. 무엇보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사망에 대한 반응을 중심으로 모든 부대의 하급장교부터 고위 장성에 이르기까지 정밀 사찰을 단행한 뒤 이를 김정은 국무위원장 권력기반 구축 과정에서 군 인사 숙청 자료로 활용했다는 분석입니다. 조한범 박사입니다.
이 보고서가 2012년 2월에 작성이 됐고요. 2012년 7월에 북한군 최고 실세라고 할 수 있는 리용호 총참모장 숙청이 됐고 같은 해에 서해 전대장 전정갑 소장 그다음에 인민무력국 부부장 김철이 모두 처형이 됐습니다. 그렇게 본다고 그러면 김정일 사망 직후 나타났던 광범위한 군에 대한 사찰 자료가 김정은의 이후에 야전군의 숙청과 정리 작업의 기초자료를 활용이 됐다. 이런 추론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조선개혁개방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2013년 6월에 작성된 정치 일꾼들 속에서 혁명화를 더욱 다그칠 때 대하여라는 제목의 학습 재강에 김정일 위원장 사망 이후 2012년 한 해 동안 리영호와 김철, 전정갑 같은 반당, 반혁명 분자들이 나타났다고 적시돼 있습니다. 조한범 박사는 김정은 집권 이후 군 사찰이 얼마나 정밀한 수준에서 이루어지는지를 보여준 사례라며 이 때문에 북한군이 김 위원장에 대한 불만이 커도 함부로 반발할 수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네, 매주 깊이 있는 보도로 한반도 관련 현안들을 살펴보는 심층 취재입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심리 상태는 매우 위험해 보인다고 유명 심리학자들과 신경과학자들이 진단했습니다. 최근에 언행으로 볼 때 자기도취와 편집증 등 성격장애 유형들이 더 악화되고 있어서 위협적 행동이 심해질 것이라는 분석인데요. 김영권 기자가 전문가들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고위관리들에 대한 지속적인 숙청과 처형, 빈번해지는 핵미사일 시험과 발사 위협, 최근에 불거진 이복형, 김정남 암살의 북한 배후설까지 집권 6년째에 접어든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거친 행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국제 심리학자들과 신경과학자들은 VOA와의 인터뷰에서 김 위원장을 직접 상담하거나 진료하지 않아 정확성을 담보할 수 없다면서도 그의 심리 상태가 매우 위험해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이란계 미국인으로 독재 심리 전문가인 조지타운 대학의 파타리 모가담 교수는 김 위원장의 자기 도취증과 권모 술수에 능한 마키아벨리즘이 극도로도 악화되는 것 같다고 분석했습니다.
Well, he has become even more extreme in narcissism.
모든 것을 절대 권력자인 자신에게 집중하고 폭력적인 성향을 보이며 관용을 베풀지 않고 주의를 아군 아니면 적이란 흑백 논리로 보는 독재자들의 특성이 김정은에게서 더욱 명확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모가담 교수는 북한 정권의 김정남 암살 배후설이 결코 놀랍지 않다며 자기 도취와 마키아벨리즘이 합해지면 잠재적인 위협 세력을 더 빠르게 제거하는 게 절대 권력자의 전형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김 위원장이 핵무기 때문에 자신의 권력을 과대평가해 행동으로 옮길 가능성이 있어 매우 우려스럽다고 덧붙였습니다.
He could overestimate his power because of the nuclear weapon.
할아버지와 아버지가 갖지 못한 핵무기로 절대 권력에 집중하는 건 완전히 다른 국면으로 전쟁 가능성까지 더 높일 수 있다는 겁니다. 미 콜로라도 대학의 행동심리 성격장애 전문가인 프레데릭 콜리지 교수는 김정은 위원장에게서 성격장애 여러 심각한 유형이 일관되게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He's being very consistent as a narcissist, right? He's number one. He's being very consistent as a paranoid. He's hypersensitive to threats and he's getting rid of them.
자기 도취와 반사회성, 가학성이 더해져 아주 심한 편집증 증세까지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유형은 자신이 매우 특별하다고 생각하는 동시에 작은 위협에도 빠르게 반격하며 냉혹하고 타인의 고통에 관심이 적다고 쿨리지 교수는 지적했습니다. 10년 전 직접 개발한 성격장애 진단 프로그램으로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독재자 아돌프 히틀러, 사담 후세인 전 이라크 대통령과 비교했던 쿨리지 교수는 김정은 위원장의 성격장애 증세가 아버지보다 더 심각해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His sadism is high and it's probably higher than his father.
고사총으로 간부들을 사살하고 고모부 등 가족들을 죽이며 심지어 이를 즐기는 듯한 모습을 볼 때 가학적인 성격장애 지수가 아버지보다 더 높을 수 있다는 겁니다. 쿨리지 교수는 당시 정상인을 40에서 60으로 보는 성격장애 프로그램 지수에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가학성이 81.1점으로 히틀러나 후세인 전 대통령보다 더 높은 것으로 진단했었습니다. 또 편집증과 자기 도취증 역시 77.8과 76점으로 매우 높게 평가됐습니다. 쿨리지 교수는 특히 장성택과 김정남 사망 후 김정은 위원장이 잠시 침울한 표정을 지은 건 연기일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습니다.
We don't know when the camera was off if he was smiling. And we don't know, you know, sometimes we smile internally.
김 위원장의 성격 장애 유형은 다른 사람들의 권리에 우려하지 않으며 어떤 결정이든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북한 정권이 보여주는 영상으로 그의 심리를 판단하는 건 무의미하다는 겁니다. 아일랜드의 세계적인 신경학자이자 심리 전문가인 이안 로버트슨 트리니티 대학 교수는 김정은 위원장의 상태를 현실적 편집증으로 분석했습니다.
He's realistically paranoid because I'm sure there must be factions within.
절대 권력과 위협에 대한 스트레스가 그를 심각한 편집증과 경계선 장애자로 변화시키고 있고 그 결과 성격이 극도로 위험해지고 예측하기 힘든 행동을 한다는 지적입니다. 로버트슨 교수는 김정은 위원장처럼 절대 권력을 가지면 극단의 자기도취에 빠져 주위로부터 인정받기를 원한다며 이 때문에 핵미사일로 외부 세계를 위협하며 관심과 존중을 동시에 받으려는 것으로 풀이했습니다.
Extreme power creates extreme narcissism and narcissism.
로버트슨 교수는 그러나 김 위원장이 위협을 계속 높이면서도 실제로는 정권 붕괴로 직결될 수 있는 심각한 공격이나 전쟁은 일으키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독재자와 연쇄살인범들의 뇌구조와 행동 유형에 대한 연구로 주목을 받았던 짐 폴른 미 캘리포니아 주립 얼바인 대학 의대 교수는 김정은 위원장을 끊임없는 권력의 도파민에 중독된 독재자에 비유했습니다.
He keeps releasing dopamine and you know and endorphins and they keep reinforcing a power and it's like an addiction.
김 위원장에게서 타인의 감정에 관심이 적고 죄책감이 거의 없으며 현실에 늘 만족하지 않는 반사회적 인격 장애인 소시오패스 증세가 보인다는 설명입니다. 이런 소시오패스 성향과 절대 권력의 도파민이 끝없이 권력을 추구하게 만들어 주위나 외부에서 김 위원장을 멈추게 하는 건 거의 불가능해 보인다고 폴른 교수는 지적했습니다. 심리 전문가들은 하지만 김 위원장이 정신병자는 아니며 매우 이성적이고 조직적으로 권력에 집착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들은 김정은 위원장을 대응하는 해법에 대해서도 엇갈린 견해를 보였습니다. 조지타운 대학의 모가담 교수는 김 위원장에게 실질적으로 압력을 가할 수 있는 존재가 필요하다며 중국이 대안일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콜로라도 대학의 쿨리지 교수와 아일랜드의 로버트슨 교수는 당근과 채찍을 지혜롭게 사용해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김 위원장이 범죄자로 낙인 찍히기보다 한 나라의 지도자로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강한 만큼 대화와 접촉을 하는 한편 나쁜 행동에 대한 제재도 강화해야 한다는 겁니다. 반면 신경심리 전문가인 폴른 교수는 일반 지도자라면 협상과 압박이 통하겠지만 소시오패스 독재자에겐 이런 노력이 무익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인정해주면 더 많은 것을 요구하는 게 소시오패스의 전형이어서 어떤 협상도 효과가 없을 것이란 설명입니다. 폴른 교수는 이론적으로 이런 사람은 퇴출시키는 게 사회에 이롭다면서 현실적 대안은 결국 외부의 진실된 소식으로 북한 주민들을 깨워 그들 스스로 지도자의 잘못을 판단하고 심판하도록 돕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김영권입니다.
중국 정부가 최근 북한산 석탄 수입을 금지한 건 유엔 안보리가 정한 상한선에 근접했기 때문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중국은 그동안 미뤄왔던 월별 북한 석탄 수입량을 안보리에 제출했는데요. 함지아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중국 상무부가 최근 올해 북한산 석탄 수입을 금지한 배경을 직접 발표했습니다. 가오후청 중국 상무부장은 21일 브리핑을 통해 북한산 석탄 수입량이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 2325가 정한 2017년 상한 기준에 근접해 수입을 중단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조치는 2325 결의 집행과 국제 의무 이행, 관련 법률 규정에 근거해 실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갑작스런 북한산 석탄 수입 중단 결정이 최근 북한의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나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이복형, 김정남 씨 피살 사건과 관련됐다는 일각의 관측을 일축한 겁니다. 중국 상무부는 지난 18일 인터넷 홈페이지 공고를 통해 올해 12월 31일까지 북한산 석탄 수입을 전면 금지한다고 전격 발표했었습니다. 북한의 5차 핵실험에 대응해 지난해 11월 채택된 안보리 결의 2325는 북한이 지난해까지는 금액으로 약 5,340만 달러 혹은 100만 톤, 2017년 한 해 동안은 4억 90만 달러 혹은 750만 톤의 석탄만을 수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가오호청 상무부장의 이날 발표는 중국의 북한산 석탄 수입 금액이 2월 들어 2017년에 상한선에 도달한 것을 의미합니다. 이런 가운데 중국 정부는 안보리 산하 1718 대북제재위원회에 지난해 12월과 올해 1월에 북한산 석탄 유입량을 보고했습니다. 1718 위원회를 이끌고 있는 유엔 주재 이탈리아 대표부는 21일 BOA에 보낸 이메일에서 중국 정부가 지난 17일 관련 자료를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위원회 홈페이지에 따르면 중국이 지난해 12월 한 달간 수입한 석탄의 양은 200만 1,634톤, 액수로는 1억 8,389만 154달러였습니다. 이를 근거로 1718 위원회는 톤당 금액을 91달러 87센트로 환산해 표기했습니다. 중국의 12월 석탄 수입량은 지난달 중국 해관총서가 밝힌 액수와 동일하며 안보리 결의 2325가 정한 상한 금액과 양을 모두 두 배 초과했습니다. 1월의 경우 중국은 액수는 보고하지 않은 채 총 144만 1985톤의 석탄을 북한으로부터 수입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12월에 톤당 액수로 환산하면 1월분 액수는 약 1억 3,247만 달러로 추정되며 이는 2017년 허용된 총 액수의 약 33%에 해당됩니다. BOA 뉴스 함지아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소리 VOA 한국어 방송입니다. 여러분의 의견을 남기실 수 있는 미국 국제전화번호는 1-202-205-9942번입니다. 그 밖에 중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800-500-1234-5번, 태국에서는 01-800-500-1234-5번입니다. 여러분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
네, 세계 주요 뉴스를 간추려드리는 세계는 지금입니다. 이윤경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은 어떤 뉴스를 가지고 오셨습니까?
네, 미국 국토안보부가 불법 이민자 단속과 국경 단속을 강화하는 내용의 지침을 발표했는데요. 먼저 그 내용 살펴보고요.
네.
또 렉스 틸러슨 미 국무장관이 오늘 멕시코를 방문합니다. 지금 미국과 멕시코는 국경에 장벽을 세우는 작업을 비롯한 이민 문제와 북미 자유무역협정, 나프타 재협상 등이 그 무역 현안을 놓고 의견차가 큰데요.
네.
어떤 일정이 진행될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 그리고 우크라이나 동부 지역에서 정부군과 러시아가 지원하는 반군이 이번 주 휴전에 돌입한 상황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먼저 미국 소식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불법 이민자와 관련된 행정명령을 추진하고 있는데 국토안보부가 이것을 시행하기 위한 지침을 발표했군요.
그렇습니다. 존 켈리 국토안보부 장관 명의의 지침이 어제 공개됐습니다. 이번 지침은 세관국경보호국과 이민세관집행국 등 국토안보부 산하 직원들에게 하달되는 지침인데요.
예.
미국 내 불법 이민자 단속과 국경지대에서 밀입국 단속을 강화하는 것이 주요 골자입니다.
예. 이 지침은 어떤 내용을 담고 있습니까?
네, 우선 입국 시 불법 이민자임이 발각이 되면 입국 허용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구금돼 있어야 하고요.
예.
지역 경찰의 이민 단속 역량이 강화됩니다.
네.
또 이민 단속 요원 1만 명 이상을 채용할 것과 또 미국과 멕시코 국경의 장벽을 확장하는 내용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예. 트럼프 대통령은 선거 운동 때부터 불법 이민자 단속을 강화하겠다라고 얘기를 해왔는데
네.
이것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행에 들어가고 있다라고 봐야 되겠군요.
그렇습니다. 전임 바락 오바마 행정부에서는 중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만 추방 대상이었는데요.
예.
이번 지침서를 보면 중범죄뿐만 아니라 어떠한 범죄든 그 위법 행위가 확인될 경우 추방될 수 있고요.
예.
이민국 요원이 보기에 공공안전에 위협이 되거나 국가안보에 위협이 되는 사람이라고 생각이 되면 당장 체포해서 추방 절차를 밟을 수가 있습니다.
예.
또 연방이민법을 위반했다고 여겨지는 사람을 처벌하는 데 있어서 이 이민국 직원들에게 전권을 준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그렇군요.
있습니다.
이 같은 지침이 나오게 된 배경은 어떤 걸까요?
네, 지난달 트럼프 대통령이 발표한 불법 이민자 관련 행정명령에 따른 것인데요. 숀 스파이서 백악관 대변인은 어제 언론 브리핑에서 이번 조처는 불법 이민자들을 대규모로 추방하려는 게 아니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예.
공공안전에 위협이 되거나 범죄 전력이 있는 사람을 우선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 이에 따른 절차를 정리해서 제시했을 뿐이라는 거죠.
예. 자, 그런가 하면 역시 미국과 멕시코 이 국경지대에서 밀입국자 단속을 강화한다고요?
네. 멕시코와의 국경을 통해서 미국으로 넘어오려다 적발된 불법 이민자의 경우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구금이 됩니다. 현재는 이민 단속 요원이 불법 이민자를 발각하면 일단 풀어주고 또 이후 다시 법정으로 부르는데요. 이제는 불법 이민자를 적발하게 되면
예.
즉시 바로 구치소에 수감하겠다는 겁니다.
예.
따라서 멕시코 국경 지역에 불법 이민자 수감 시설을 추가로 마련하는 내용이 이번 지침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예.
또 멕시코 이외 국가 출신이 이 멕시코 국경을 통해서 밀입국할 경우에 이들을 멕시코로 돌려보내도록 했는데요. 이전에는 멕시코를 통해 보내지 않고 구금했다가 바로 본국으로 돌려보냈었습니다.
그렇군요. 이번 지침에 따르면 그동안에 전임 오바마 대통령의 경우는 이민자들에게 유화적이었다 이런 이제 평가를 받아왔는데
네.
사실상 그런 이민행정명령 내용 대부분이 폐기된다고요?
네, 맞습니다. 하지만 이 불법 체류 청소년 추방 유예 관련 행정명령은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예.
이 다카라고 부르는데요. 2010년 1월 1일 이전부터 미국에 거주한 불법 체류자 가운데 16살 이전에 미국에 입국한 청소년을 구제하는 정책입니다.
예.
한 75만 명 이상이 수혜 대상이고요.
네.
반면에 이 오바마 행정부에서 사실상 중단됐던 그 일명 287 프로그램은 부활하는데요.
예.
이 프로그램은 일부 주와 지방 사법 당국에 불법 이민자 단속 권한을 부여하는 그런 내용을 담고
그렇군요.
있습니다.
네. 어쨌든 이번 지침으로 인해서 이전 정부보다는 훨씬 강화된 이민자나
네.
불법 이민자에 대한 그 단속들이 이루어질 네. 것 같은데요. 이번 지침에 대한 반응은 어떻게 나오고 있습니까?
네, 사실 정치인들 반응은 이 소속 정당에 따라서 엇갈립니다.
예.
하원 법사위원회 소속 밥 굴라티 의원 같은 이 공화당 의원들은 제안과도 같았던 이전 오바마 행정부의 정책을 끝내게 됐다면서 환영을 표시했습니다.
예.
불법 이민자 증가를 막고 미국 이민제도의 온전성을 회복하기 위한 조처라는 것이죠.
네.
하지만 스테이 호니어 하원 민주당 원내총무 등 민주당 의원들은 폭력적인 범죄자 추방이 우선순위라는 데는 동의하지만
예.
이번 조처는 한정된 예산과 인력을 낭비하고 개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면서 비판을 했습니다.
시민단체들도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고요?
네, 미국 시민자유연맹의 오마르 자드와트 이민자 권리계획 담당자는 트럼프 행정부가 정당한 절차와 인간에 대한 존중, 공동체 안녕과 취약 아동에 대한 보호 등을 짓밟으려 하고 있다면서 강하게 비판을 했고요. 이번 조치에 맞서서 싸우겠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네, 세계는 지금 함께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정부 강요 두 명이 멕시코를 방문하는군요.
네, 그렇습니다. 렉스 틸러슨 미 국무장관과 존 켈리 국토안보부 장관이 멕시코를 방문합니다. 틸러슨 국무장관은 오늘부터 이틀 일정으로 멕시코에 머물고요. 켈리 국토안보부 장관은 먼저 과타말라에 갔다가 멕시코에서 틸러슨 장관과 합류할 예정입니다.
예.
지난달 엔리케 냐 니테오 멕시코 대통령이 미국 방문을 전격 취소한 뒤 처음으로 미국 정부 고위 인사들이 멕시코에 가는 것이어서 이 두 나라 언론들은 물론이고 이번 만남에 외신들의 관심이 정말 많이 쏠려 있습니다.
예, 저희들도 이 시간에 여러 차례 전해드렸습니다만 미국과 멕시코에는 여러 현안들이 지금 놓여 있는데
네.
자 그렇다면 틸러슨 장관과 켈리 장관은 이 멕시코 방문에서 어떤 일정을 진행을 하게 됩니까?
네, 미 국무부와 국토안보부는 이 두 장관의 이번 멕시코 방문 일정이나 목적에 대해서 자세히 밝히지는 않았습니다.
예.
이 엔리케 페냐 니에토 대통령을 비롯한 멕시코 정부 고위 관계자들과 또 의회 지도자들을 만날 것으로 미국 언론들은 예측을 하고 있고요.
예.
지금 미국과 멕시코 사이에는 이민 문제 또 무역 부분에서 각각 풀어야 할 현안들이 있습니다. 두 나라 입장차가 워낙 커서 정부 당국자 간의 대화가 필요한 현실이죠.
예, 이민과 이제 무역 부분에
네.
대해서 아무래도 이야기하지 않을까
네네네.
이런 전망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렇다면 일단 이민 문제와 관련돼서는 어떤 부분이 현안입니까?
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추진하고 있는 이 국경에 장벽을 세우는 사업 또 미국 정부의 강경한 이민 정책에 대한 문제입니다.
예.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직후인 지난달 24일 멕시코 국경에 장벽을 만드는 계획을 발표하고 그 비용은 멕시코 측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엔리케 페냐 니에토 멕시코 대통령은 그날 저녁 텔레비전 연설을 통해서 멕시코는 어떤 장벽 비용도 되지 않겠다 이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예.
그리고 그 다음 날에는 이 월말로 예정됐던 트럼프 대통령과의 이 워싱턴 정상회담 취소를 발표를 했습니다.
예. 이렇게 지금 미국 정부는 어쨌든 굉장히 강경한 이민 정책을 추진하고
네.
있는데 멕시코 입장에서 보면
네.
멕시코 측은 이에 대해서 반대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미국 정부가 어제 불법 체류자 단속과 추방을 이 대폭 강화하는 그런 조치를 발표를 했습니다.
예.
이 같은 계획이 알려진 직후에 멕시코의 아르투로 사루칸 전 미국 주재 대사는 이번 조치는 멕시코에서 그 여론과 의회의 반발을 불러일으킬 것이라고 경고를 하기도 했습니다.
예. 그런데 이번 조치를 발표한 이 형식도 지금 논란이 되고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 미국 정부의 이번 강경 이민 대책은 존 켈리 국토안보부 장관 명의의 행정각서, 그러니까 관련 법규를 구체적으로 집행하는 세부 규칙을 정하는 시행령인데요.
예.
이 켈리 장관은 어제 멕시코 국경 바로 앞에 국경 검무소에서 강경 이민 대책을 발표해 새로운 조치가 멕시코를 겨냥한 것임을 누구나 알 수 있도록 한 거죠.
예.
멕시코의 한 외교 관리는 새 시행령으로 인해서 틸러슨 장관과 켈리 장관이 멕시코를 방문해서 이민 관련 논의를 하기가 훨씬 어려워졌다. 뭐 이렇게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밝히기도 했습니다.
예, 그렇군요. 자, 멕시코와 미국 사이의 이민 문제 좀 살펴봤고요. 자, 또 무역과 관련된 문제도 논의될 것으로 보이는데 어떤 현안들이 있습니까?
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이틀 만인 지난달 22일 북미 자유무역협정을 재협상하지 않으면 폐기하겠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예.
이 나프타는 미국과 캐나다, 이 멕시코 등 북미 대륙에 있는 세 나라 사이에 관세를 없애서 자유롭게 상품과 용역을 사고팔 수 있게 한 협정인데요.
예.
트럼프 대통령은 이 협정 때문에 미국 기업 들의 생산 시설이 이웃 나라로 빠져나가서 미국 내 일자리가 줄어들고 있다고 줄곧 비판을 해왔고요.
네.
이것을 재협상해야 한다 이렇게 말을 해왔습니다.
그렇군요.
하지만 멕시코 캐나다는 재협상에 반대를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렇군요. 미국은 재협상하지 않으면 폐기한다라고 이제 이미 선언한 상황인데
네.
멕시코 당국자가 나프타를 조금도 고칠 수 없다 이런 입장을 다시 한번 내놨군요.
네, 그렇습니다. 이 일데폰소 과하드로 멕시코 경제장관은 어제 나프타에 새로운 관세 조항을 넣거나 수출입 물량을 제한하는 어떤 조치도 재앙적이 될 것이라면서 재협상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예.
이날 캐나다 토론토에서 캐나다와 멕시코 외무장관을 비롯한 두 나라 당국자들이 만나서 미국의 나프타 재협상 추진에 대응하는 방안을 모색을 했는데요.
예.
양국 외무장관은 이날 발표한 공동 입장문에서 나프타가 그 미국을 포함한 이 세 나라 모두에 이익이 된다는 점을 확인을 했고
예.
또 재협상이 이루어진다고 해도 이는 반드시 3자 협상의 틀이 돼야 한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네, 세계는 지금 함께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동부 지역 분쟁 이번 주에 휴전에 들어간다고요?
네, 우크라이나 동부 지역에서 충돌을 계속해온 정부군과 러시아가 지원하는 분리주의 반군이 이번 주 휴전에 돌입을 했습니다.
예.
세르게이 나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이 지난주 독일에서 진행된 제53차 뮌헨 안전보장회의에서 지난 월요일자로 발효되는 휴전 합의를 발표한 데 따른 것인데요.
예.
오늘 이 CNN을 비롯한 주요 언론은 무기 철수를 비롯한 휴전 진행 효과가 거의 나타나지 않고 있다는 이 현지 당국자의 말을 전했습니다.
예, 역시 이번에도 휴전 합의가 지켜지지 않고 있다 이런 지적이군요.
맞습니다. 이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은 휴전 합의 발표문에서 휴전에 들어가면 우크라이나 동부에서 중화기를 철수할 것이라고 말을 했는데요.
예.
이 같은 약속이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이 현지 당국자가 증언한 것이죠.
예. 우크라이나 동부 지역에서 분쟁 이제 거의 2년 넘게
네네.
지속되고 있네요.
네.
왜 어떻게 분쟁이 일어난 건지 한번 짚어볼까요?
네, 러시아가 지난 2014년 우크라이나 영토인 크림반도를 병합한 뒤에 주변 지역에서 내전이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예.
러시아 당국이 이 일대 분리주의 반군을 지원하면서 영향력을 더 넓히려 하는 가운데 우크라이나 정부군과 충돌이 격화된 중인데요. 이 정부군과 반군은 지난 2015년 2월 내전 상황을 멈추기로 하는 민스크 평화협정을 맺었지만 국지적인 충돌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예.
우크라이나 외무부는 지난 월요일 휴전 발표에 맞춘 입장 발표를 통해서 분쟁 3년 동안 자국민 희생자만 1만 명에 육박하고
예.
부상자도 2만여 명이 넘는다고 밝혔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세계는 지금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은경 기자였습니다. 네, 이어서 한국기상청 제공 북한지역 날씨입니다. 평양은 내일 대체로 맑겠습니다. 아침 기온 영하 4도, 낮 기온 1도입니다. 해상에도 구름이 끼는 가운데 동해북부 먼 바다에는 눈이나 비가 내리겠습니다. 바다의 물결 동해북부 2에서 4m 사이, 서해북부는 1에서 3m 사이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평안남도와 평안북도 오전에는 구름이 조금 끼고요. 오후에는 맑아집니다. 양덕 아침 기온 영하 8도, 낮 기온 영하 1도, 신유주 아침 기온 영하 6도, 낮 기온 0도, 수풍 아침에는 영하 8도, 낮 기온은 영하 1도입니다. 중강 아침에는 영하 14도, 낮에는 영하 4도가 예상되고요. 강계 아침 기온 영하 11도, 낮 기온 영하 2도입니다. 희천 아침에는 영하 9도까지 내려가고요. 낮 기온 0도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황해도 역시 오전에는 흐리고 오후에는 맑아집니다. 용현 아침은 영하 3도, 낮 기온 1도. 개성 아침은 영하 3도, 낮 기온 3도입니다. 신계 아침 기온 영하 4도, 낮 기온 2도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함경 남도와 북도 역시 오전에는 구름이 많다가 오후 들어서는 차츰 개겠습니다. 함흥 아침 기온 영하 3도, 낮 기온 5도, 해산 아침 기온 영하 14도, 낮 기온 영하 6도, 장진 아침에는 영하 14도, 낮에는 영하 7도입니다. 풍산 아침에는 영하 13도, 낮에는 영하 8도, 옹기 아침 기온 영하 5도, 낮 기온 1도가 예상되고, 삼지연 아침에는 영하 20도, 낮 기온은 영하 10도가 예상됩니다. 내일 동해북부 먼 바다는 구름이 많고 한때 눈이 오겠습니다. 그 밖의 해상은 구름만 조금 낍니다. 바다의 물결 동해북부 2에서 4m 사이, 서해북부는 1에서 3m 사이가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한국기상청 제공 북한지역 날씨였습니다. 네, 2월 22일 수요일 뉴스투데이 3부 마칠 시간입니다. 잠시 뒤에는 세계 뉴스가 이어집니다.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이고요. 저는 박형주였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편안한 밤 보내십시오.
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동남아시아 국가들의 인권 문제가 여전히 심각하다고
국제인권단체인 앰네스티 인터내셔널이 밝혔습니다. 이 단체는 오늘 발표한 연례인권보고서에서 아시아태평양 지역 국가들의 인권 유린 실태에 대해 경고했습니다. 보고서는 미얀마의 경우 지난해 초 민주적으로 선출된 정부 출범에도 불구하고 인권 상황이 오히려 퇴보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캄보디아는 내년 선거가 가까워지면서 표현과 결사, 평화적 집회에 대한 정부의 탄압이 심해지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말레이시아 역시 표현과 평화적 집회, 결사의 자유를 단속하는 사례가 계속 목격된다고 앰네스티 인터내셔널은 밝혔습니다. 보고서는 이 밖에 태국 군부는 연설이나 시위를 통한 평화적 반정부 운동을 금지하고 있으며 베트남에서는 교도소 수감자들이 고문을 당하고 있고 인도네시아에서는 불법 살인과 과도하고 불필요한 공권력이 자행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말레이시아 경찰이 북한 외교관을 포함한 두 명의 북한 국적자를 김정남 씨 살해 사건의 추가 용의자로 지목했습니다. 칼리드 아부바카르 말레이시아 경찰청장은 오늘 기자회견에서 말레이시아 주재 북한 외교관 한 명과 고려항공 직원 한 명이 이번 사건에 연루됐다며 북한 대사관 측에 협조를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칼리드 청장이 공개한 새로운 용의자는 북한 대사관 2등 서기관인 현광성과 고려항공 직원 김우길입니다. 이로써 이번 사건의 북한 국적 용의자는 이미 체포된 리정철을 포함해 북한으로 달아난 것으로 추정되는 리지현과 홍송학, 오종길, 리제남, 그리고 말레이시아에 남아있는 것으로 알려진 리지우까지 모두 8명으로 늘었습니다. 중국이 남중국해 내 인공섬들의 장거리 지대공 미사일 경납고로 보이는 20여 개 구조물 건설을 거의 완료했다고 미국 관리들이 밝혔습니다. 미국 관리들은 중국이 이미 군사용 활주로를 건설한 스프레틀리 군돈에 수비와 미스치프, 피어리 크로스 환초에 접이식 지붕을 가진 콘크리트 구조물을 건설했다며 이는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 듣고 계십니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이스라엘 총리로는 처음으로 호주를 방문했습니다. 네타냐후 총리는 오늘 말콤 턴불 호주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고 첨단 기술과 항공 서비스 등에 관한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두 정상은 또 사이버 안보와 혁신, 과학 분야 등에서 협력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네타냐후 총리는 정상회담 뒤 공동 기자회견에서 호주 정부가 반이스라엘적 결의안에 관한 유엔의 위선을 용기 있게 지적했다며 높이 평가했습니다. 턴불 총리는 호주 신문에 게재한 기고문에서 호주 정부는 최근 유엔 안보리가 채택한 것과 같은 이스라엘을 일방적으로 비난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지지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터키 당국이 오늘 이스탄불에서 대대적인 단속을 벌여 이슬람 순위파 무장조직 ISIL 용의자 35명을 체포했다고 현지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경찰은 이날 이스탄불 내 41개 장소에 대해 동시 기습작전을 전개했으며 ISIL 관련 문서들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ISIL은 새해 첫날 이스탄불의 한 야간업소에 총기를 난사해 주로 외국인 등 39명을 숨지게 했습니다. ISIL은 지난 1년 반 동안 터키 내 민간인들을 겨냥해 수차례 테러 공격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 여성들의 평균 기대 수명이 91세로 세계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세계보건기구와 영국 임페리얼 대학이 35개 선진국들의 기대 수명을 분석한 결과 한국 여성들의 평균 기대 수명은 91세였으며 한국 남성들의 기대 수명도 84세로 세계 최고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한국 여성들에 이어 프랑스와 일본, 스페인, 스위스 여성들의 기대 수명도 88세로 역시 높은 편이었습니다. VOA 세계뉴스 천일규였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한국어 저녁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한국어 저녁방송은 저녁 7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를 통해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밤 8시 30분부터 9시 30분까지 1시간 동안은 단파 7460kHz와 9490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밤 9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단파 11990kHz, 12110kHz로도 VOA 한국어 저녁 방송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아침 3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2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VOA 한국어 아침 방송은 단파 5875, 7365, 7485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This program has come to you from the Voice of America, Washington.